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의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기획특집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한의 26번째 사건이 되네요. 많이 왔어요. 네, 70사건의 26번째 한 3분의 1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1973년에 있었던 남한의 중화공업화 선언 그리고 북한의 3대 혁명 소조운동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사건도 3대 혁명 서조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3대 혁명 서조운동은요,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로 말하면 김일성의 후계자로 이미 김정일이 권력의 표면에 등장한 때였습니다. 1970년대 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김정일의 활동은요, 상당 부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즉, 김일성 중심의 1인 지배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또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네, 이걸 내놓은 건데요. 북한의 26번째 사건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름을 듣고 생각해 본 건데요. 네. 사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원칙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김일성의 사상을 우상화하고요. 또 신념하고 구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집행하라는 뜻이 담긴 이 10대 원칙. 당시 이 10대 원칙을 담은 문건은 오랫동안 당내 하나이라는 비밀 표시로 해서 조선노동 당원들 한 대만 이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위반했다는 죄를 적용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갔고 또 이 문건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사상 교양을 강화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서 자유를 앗아간 어떤 구조적, 제도적 그런 수령체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당의 네.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에 관한 10대 원칙이 북한 주민들의 정말 삶을 피폐화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네. 다음은 27번째 사건이 되겠네요. 김정일 후계자 승인입니다.
네.
이 김정일의 후계 구도는요, 15년여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지금의 뭐, 김정은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64년도에요. 당중앙위원회에 처음 이제 발을 디딘 김정일이 열심히 자신의 입지를 강해 나갔고요.
네.
1974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는 후계자로서 공식 추대되는 아주 그런 김정일로서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네.
바로 1974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통해서 말이죠.
네네.
네. 그리고는 김정일은 김일성주의 이걸 만들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또 3대 혁명 서조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후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말하면 1974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 추대됨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일성 주의를 더 만들고 더 당의 유일사상은 김일성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일반 주민들도 이때 김정일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가?
뭐 당연하죠.
네. 네,
70년 초부터 벌써 다 알았어요. 그때는 뭐 예술인들이 뭐 친이대 돌격대 뭐 하면서 뭐 줄을 쭉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네.
그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김정일에 대한 찬양하는 노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북한 권력의 후계자라서 뭐 김정일의 지지가 이제 천명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다 알고 있었죠.
네.
그런데 김정일의 지지가 내외에 공식 천명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나섭니다.
아.
네,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후계 구도를 아주 확정한 거죠.
네.
뭐 아직까지도 수령으로서 김일성의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는 했지만요. 김정일이 국가의 모든 중대사까지 직접 챙기고 지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뭐 한마디로 김일성은 그때부터 완전히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된 거죠.
아, 네.
자, 그럼 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역시 김정일의 후계 과정과 연결이 되는데요. 28번째 사건이죠. 바로 70일 전투입니다.
네. 70일 전투라는 말. 이름이 좀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건데 뭐 70일 동안 벌어진 전투. 어떤 전투인가요?
네. 70일 전투 역시 김정일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부문에서 자신의 지도력이 과시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북한은 개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정도로 공업화가 조선노동당 6차 대회까지만 해도 뭐 14% 이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가 좀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부진하게 된 거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예.
당연히 김일성의 고민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김정일이 부렸던 뭐를 꺼내느냐.
예.
전당이 동원돼서 이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네.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70일 전투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네. 북한에서 전투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속도전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네. 속도전을.
속도전도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이 속도전이라는 거는 빨리 속도 있게 하면서도 이제 남이 한 걸음을 갈 때 우린 열 걸음, 천 걸음을 가자.
예.
네.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완전히 보장한다. 근데 사실 속도하고 질은 엄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북한은 이 70일 전투를 통해서 공업 생산은 전투 이전에 비해서 뭐 1.7배로 높아졌고요.
예.
공업 생산액은 2000년도에 비해서 17.2% 늘어났다고 17.2%.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선전합니다. 이 70일 전투가 끝난 후에 김정일은 국공로를 인정받아서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고요.
아,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는군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한 내면은 더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손해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부작용이 좀 컸다는
말씀인가요? 상당히 컸습니다.
예.
물론 70일 전투는 뭐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하는데 이바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한마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70일 전투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자했거든요. 탄광을 예로 들어본다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최대로 몽땅 다 파먹고 긁어먹고 난 거예요.
네.
그 뒤에는 예비굴진을 하지 않아서 탄을 캘 수가 없었던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결국 이런 속도전은 경제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그런 평가가 기본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도전은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지금 뭐 김정은 체제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말이 속도전 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도전하고 네. 부작용도 컸는데 그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들어요.
이때부터 전투라는 전투는 뭐 70일 전투 시작으로 예. 해서 100일 전투, 150일 전투, 200일 전투. 200일 전투는 뭐 1년에 반을 넘은 거 아닙니까?
예.
해마다 이런 전투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남한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남한 역시 26번째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도에요. 중동 진출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4배 이상 급등하는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요. 오일 쇼크는 중화 공업화를 막 시작한 한국 경제의 시련을 안겨주게 됩니다. 중동 건설붐이라는 선물도 동시에 안겨주기도 했지만요.
네. 저한테는 이 중동 건설붐이라는 말이 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석유 가격 상승으로 석유가 쌓인 중동 지역에 건설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돈은 많아졌는데 사회 기반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때 1975년부터 1979년 이 사이에요. 중동 건설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벌어들인 외화가 총 205억 달러인데요. 이는 같은 기간 남한의 총 수출액의 40%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국제 환경은 매일같이 변하는데 이런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게 국가 또 정부의 역할이었죠. 당시 중동 진출은 오일 쇼크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동 붐이라는 거는 중동에 나가서 건설을 해가지고 또 외화도 왕창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 붐이라는 말을 쓴 거네요.
네네.
자, 그럼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남한의 27번째 사건은요. 민청학년입니다. 1972년 시작된 유신체제는요. 처음 1년 정도는 눈에 띄는 저항 없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유신체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저항에 맞닥뜨린 정부는 반체제 운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 민주청년학생촌연맹, 그러니까 민청학년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고 발표를 하고요. 총 1024명을 구속조사해서 이 중 180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때가 1974년 7월이었습니다.
네.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도 북한에서는 이 민청학년 사건 네. 엄청 떠돌았기 때문에
예.
예, 귀에 쏙쏙은 들어오네요.
아, 그래요?
뭐 어쨌든 기소된 이들은 네. 실제적으로 남한 체제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한 건가요?
그런 이제 혐의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네. 가장 비판받았던 건요. 중앙정보부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뭐 물고문, 뭐 전기고문 등 갖가지 고문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크게 일기 시작했고 유신 정부는 결국 이에 굴복을 합니다. 네. 특히 국제사회로 이제 비난이 이제 점점 퍼져나갔거든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 조치를 통해 이들을 전원 석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유신 체제 아래에서도요. 이 민중의 저항이 숙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28번째 남한의 고교 평준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평준화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게 바로 1974년도입니다.
네, 이 고교 평준화라는 것도 아주 생소한 말이에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을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 그게 바로 고교 평준화입니다.
북한은요?
네.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군요.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네. 그걸 평준화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평준화가 되기 전엔 학생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지망을 했었습니다. 네. 시험을 치러서 성적 등 뭐 요건이 되면 입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갔었거든요. 네.
그거는 북한에도 똑같아요.
아, 그건 같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고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과열됐고요. 부모 입장에선 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니까 사교육비가 과도해지고 학교 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거죠.
아,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하겠네요.
네.
고교 평준화라는 것은
네.
근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평양시 같은 거는 자기가 가갔다는 학교, 고등학교에 다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이 돼야 가요.
네.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거는 당연히 농업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준화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이런 고교 평준화로요. 그전에 제기됐던 문제들은 뭐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간 뭐 제기됐던 문제가 다소 해결은 됐지요.
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된 경쟁이 해소됐고요.
네.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해결을 하면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것도 있듯이
그렇죠.
고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됐다. 상향이 돼야 되는데 하향됐다라는 점. 또 당사자인 이 교육 당사자인 학생의 교육 선택권 또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다음 사건은 남북한의 공통 사건이네요.
네. 남북한의 29번째 사건으로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판문점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남측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해당 미루나무를 절단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반대를 합니다. 할 수 없이 가지치기만 하기로 하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북한 군인 30여 명이 도끼를 휘둘러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주한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거죠. 이 사건 남한에선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북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나요?
아, 뭐 당연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먼저 도발을 걸어온 건 미군 측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네. 거죠. 공동 경비구역 안에 있는 미루나무는 합의한 후에 자르라는 이 북한군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미군 측의 그 잘못이 있다는 그런 식이죠.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8.18 판문점 도끼 사건이 터지자마자 뭐 군대 탄원 형식으로 거의 다 입대를 했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준전지 상태가 선포되고요.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나간 그 동생은 군대 나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어쨌든 뭐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도 그러니까 굉장히 초긴장 상태였네요.
아, 그럼요.
예, 저도 이 그 도끼 만행 사건을 TV를 통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그 화면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도끼로 사람을 살해한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러게요. 사건이었거든요. 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폭력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전쟁까지는 생각을 저희 남한 측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래도 상당히 전쟁 분위기는 고조됐던 건 사실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당시 북한은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평양을 보위하면서 뭐 굉장실에 그때는 소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수만 명을 지방으로 이제 뭐 대피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이제 평양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았죠.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족한데 붙을지도 모르는 이런 동료 세력이라든가 또 적대 분자들 이런 거를 미리 분류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 조치로 해서 평양에는 정말 골수, 빨갱이들만 이제 남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평양에서는 어떻게 말하면은 평양 공화국을 만드는 그 기점이 되기도 했네요.
그렇죠.
네. 북한도 전쟁이 정말 일어날지 모르겠다 생각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월 21일 김일성이 유감의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과문을 전달을 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아, 진짜요? 아,
김일성이 사과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쟁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거든요. 네. 지난번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서로 남과 북을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때 두 정상이 넘었던 콘크리트 경계선이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계기로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역사라는 거는 지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많이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네. 오늘도 뭐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사건 좀 정리해보죠. 먼저 북한 사건으로 당의 유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일 후계자 승인, 또 70일 전투를 꼽아봤고요. 남한의 사건으로는 1973년에 중동 진출 시작, 민청 학년 사건, 고교 평준화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통으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